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Gospel John chapter 1 from verse 1 to verse 12.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니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 아들이 기교로 기능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도들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매주마다 듣는 한 번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평강을 선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강조가 안 됐다는 게 떠올라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따라서 나도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설교 내용을 준비해 놓을 제가 보니까 오히려 부담을 좀 더 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오늘 설교만은 그렇습니다. 부담이나 이 짐을 주려고 하고 싶지가 않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그냥 갑자기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서론부터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열매는 나무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건강해야죠. 나무가 병들면 사람이나 병들면 건강한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은 찍혀서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 이야기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로서 맺어야 할 정당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는 열매 중심이기 때문에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 사는 일밖에 없다. 그러나 염려할 게 없는 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기만 한다면 열매를 꼭 맺는다는 겁니다. 꼭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물은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신 말씀 의역은 원래 이 말씀은 원래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겁니다.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나도 약함을 내 약함을 보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말씀과 네가 내 안에 있고 거하고 하는 말씀은 상당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게 붙어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내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속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살면 내가 네 안에 살면 내 사랑 안에 살면 이제 설교 다 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너희 속에서 살면 열매는 맺는데 많이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 가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 못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함께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째요? 잘리워집니다. 그러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줄기와 생명의 일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 기계적인 조합이 아니고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치요? 생명의 일체입니다. 주님의 생명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체가 되어지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생명의 연결로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긍정을 해서 가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어 가는 가운데 많을지는 몰라도 풍성할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 겸손하시면 안 돼요. 이 면에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열매입니다. 정말 열매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제 나무로 갑니다. 우리 말고 얼마 동안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생물의 관계로 해도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줄기는 생명의 근원인 줄, 이 가지는 생명의 근원인 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체 안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이다.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사는 것이다. 정의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한다면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적어놨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빼버렸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저만큼 공중에 띄워놓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야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삶을 주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다가 시내산 밑에다 놓으시고 19장 1절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다. 그럽니다. 내게로 인도했다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시내산 밑입니다. 산이 있고 산 밑에 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그 산 밑에 우리가 왔다.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공간적으로 애굽에서 떠나와가지고 그냥 이 산 밑에 있다가는 이것만 보지 말고 실상은 내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간이든지 산 밑이 그것이 산 밑이든지 광야이든지 강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냈다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메마른 땅만 봅니다. 물이 없는 것만 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부와 후추와 수박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놓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도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네게 왔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이게 젊은이들이 말을 전혀 모를 텐데 젊은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했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그냥 방구석 한구석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에 사십니다. 사십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의자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그 예수님이 방구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믿고 사는 거? 주님이 사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바뀌는 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많이 와서 내가 참 기쁜데,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Temple of God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주님이 계셔야죠.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요, 개가 그곳에 개들만 살면 개냄새나요. 돼지들이 그 집에 살면 돼지 똥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뻐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지 않으면 여러분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냄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시면 주님 냄새가 납니다.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은 된장 냄새가 어차피 난다고 그래요. 아파트에 살다가 어떤 분이 된장을 찌개를 끓였는데 조금 있다가 2층에서 난리가 나더래요. 문도 안 열어놓고 끓였는데, 환풍기 틀어놓고 끓였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너 전기 선줄 거기 켜놓는데 그 틈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 집까지 올라온다. 와, 깜짝 놀랬대요, 그 사람이. 와, 그 조그만 틈새로 냄새가 올라가구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주님이 이 교회에 사시면은 주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향수 뿌린다고 주님 향수가 참, 그거 우리 예수님 향수가 하나 있으면 그 장사하면 되겠다. 가짜 교인들한테 농담입니다. 냄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냄새는 내가 풍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풍기실 겁니다. 아멘이에요?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주님이 풍기실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보다 늘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나는 이왕에 네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도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만나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대로 우리 기호대로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물론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영접한 자 안에서는 주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인도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소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평안도 기쁨도 활기도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로는 뼈가 떨리다 못해서 부러지는 영적인 아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는 삶을 회개하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느라고 베개가 적셔졌다 합니다. 반면에 주님하고 화목하고 주님이 살게 살면 환난도 고난도 심지어는 사망도 이깁니다. 사랑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됨이 그 영혼 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주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무언가 하면은 내 말이 네 안에서 산다. 머리로 메모라이즈한 것이 아니라 줄줄 외우는 것이라 내 말이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내가 네 안에 사는 거다. 그리하십니다. 주님의 손 잡을 수 없죠. 얼굴 볼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시지요. 주인으로 와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실 때에는 그 말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어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냥 이렇게 톡톡톡 짚고 넘어가는데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아 그러구나 하고 그냥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외웠던 내가 즐겨서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어느 때에 그때가 위기일 때도 있고 어떤 결단의 시간일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홀연히 옵니다. 홀연히. 답답할 때 어떤 때 그 말씀이 홀연히 옵니다. 길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건 주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인격적으로 들려집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말 합니다. 제 말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각기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의 녹음, 여기 녹음기에는요 그냥 그대로 녹음이 돼요. 여기 뭐 토도 붙이지 않고 뭣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의 수준만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하하. 따라서 하세요. 하하.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그랬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벌써 알았어요. 다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실 때 사무엘이 그리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은 육체로 여러분 안에 안 사십니다. 주님이 여기 육체로 오신다고 하면 예배당 새로 짓고 막 수십만이 아를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육체로 여기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오십니다. 그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저를 오늘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엎드려 듣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저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만일에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면 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설교자라고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편벽되게 이 단어를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그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십니다만은 제가 참 사랑하는 여전도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리했습니다. 당신 찬양 인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송전도사인데, 송전사. 그렇게 안 부르죠. 송전사님으로 저는 저 명칭을 붙입니다. 송전사님, 전사님 찬양 인도하고 하면 전도사님은 언제 찬양할래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온 교인들이 어울러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서 있지만 들으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종종 울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보면 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과 내 속에 주님의 생명력의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이 시작이 되면은 싫어요. 불편해요. 하던 거 끊어내야 되려니까 아파요. 아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는 바로 믿으면 그냥 다니면 짜증 안 나요. 바로 믿으면은 전에 없던 짜증이 나기 시작해. 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기에 방해되는 걸 주님이 끊어내셔요.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즐기든가 하면 즐거웠어. 아니,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던 전에 즐기든가 이것도 안 되고 주님 눈치만 바라보고 주님 눈치 바라고 그걸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고 직장에서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단언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사십니다. 뭐 어떤 신비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사십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죠. 더러우면 안 되죠. 성결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격이,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품에 안으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세상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사이에 계명은 이것을 하면은 네가 죽고 이것을 안 하면은 죽으리라 그런 계명이 아니고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완수하는 사명의 완성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부분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심으로 분명한 모범이며 모범을 보여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누는 서로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 때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막 지독하게 싫어하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더라고. 아, 목사님 내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니까 이게 참 희한한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국기교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 형제들이 자기 친구들이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옆에 있는 남편의 친구 보고 I love you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갑자기 I love you 남편 옆에 앉혀놓고 I love you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했나 봐. 아하,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쳤나 이 여자가. 남편 옆에서 나를 사랑한다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은 자는 다른 친교는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랑은 나눌 수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의 최대치는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13,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친구 삼으셔서 여러분과 나 친구된 우리 주님이 친구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잡혀가지고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아침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이제 은퇴할 때도 거의 오는 것 같은데 내 생명 조금 뛰어서 저 집사님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그를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좀 더 살 수 있다 한다면 제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건 야 이놈아 네 생명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나눠주고 말하고 떡 돌릴래? 그래서 그냥 그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것도 아니구나. 지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에 걸려요. 그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지만 친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의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지만 나는 지금 친구를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만큼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금연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역시 주님만 주님이시고 저는 못하지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깨달은 대로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함량 미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 4절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막 밀어붙이는데 강권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 그랬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더니 미쳤다 하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목사님 미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함량 미달이네요. 여기까지는 못 갔네요. 한 구절 더 인용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 이 말씀은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랑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제 아내한테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에 없지만 이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장로님 이 교회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제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근데 하나님 아, 참 나 왜 이러지? 나 천국에 가면은 내 아내를 못 봐서 어떻게 해요? 아이 눈물이 촥 쏟아지더라고요. 아, 참 나 그것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좋습니까? 예? 좋지요. 그래서 봉사하지요. 그냥 찬양도 하지요. 저도 그래서 설교해요.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벌써 이것이 우리가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함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어찌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 둡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되지만 이성으로 느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속으면서 교회 안에서 추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오고 가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부부간의 이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부부간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인 부부간의 사랑에서부터 세상 사람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시현장이어야 합니다. 실습장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말. 막 어떤 때는 제 아내한테, 막 성질도 나고요. 그럼 또 제 아내는 또 톡 쏩니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근본은 분명합니다. 저는 연애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도 당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 서로 그랬습니다. 저는 부부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실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벌써.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문홍국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해봤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문홍국이를 통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열방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수주 전에 배낭여행 대학생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대학생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에게 한 2시간쯤 시간 내서 필라델피아 구경시켜줄 수 있는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포장해서 그의 손에 들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하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사랑으로 이루십시다. 따라서 해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사랑으로 이루자.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내 삶과 사역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시켰냐? 어떻게 하자? 열심히? 세상 사람도 열심히 해요. 그럼 세상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게 뭐냐? 사랑이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제 아내와 저한테도 그럽니다. 여보,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설교하는 것 하나님이 시켰잖아. 사랑으로 하시오. 제 아내가 주님 다음으로 무섭습니다. 힘들어하면 사랑으로 하시오.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뭘로 해요? 사랑으로. 아멘. 두 가지만 견제보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이거 주님이 시켰냐?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다른 열매 많이 못 맺힐 수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맺혀지면 주님이 좋아합니다. 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네 사랑이나 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하시는 걸 보면서 하하, 내 사랑이 이놈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럴 때 영광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눈이 거기까지 가는 눈의 길을 원합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보시기 주님이 미소 딱 지면서,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나 닮았지만 누구 닮겠냐?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영혼 속에 온다고 한다면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십삼 찬양합시다. 오늘은 493장. 그래서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조그맣지만 시작합시다. 내 안에 누가 사시면 됩니까?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말씀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는 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49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